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도 실습과 강의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하여 하시기를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일에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주무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기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루카복음 8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르시니 그들이 출발하였다. 그들이 배를 저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때 돌풍이 호수로 내리몰아치면서 물이 차 들어와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며 고요해졌다. 아주 인상적인 복음 구절입니다. 폭풍 중에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폭풍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위엄, 아주 특별한 기도인데, 특별한 복음 구절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르시니 그들이 출발하였다. 그들이 배를 저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때 돌풍이 호수로 내리몰아치면서 물이 차 들어와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며 고요해졌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 중에 제가 제시하고 싶은 중은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평화 중에 기도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음성을 청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요점은 제가 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폭풍 치는 바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또 파도와 바람을 꾸짖고 그리고 평온해진 바다의 그 모습을 잘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구절에는 이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담화를 하면 됩니다. 같이 기도를 해보죠. 제가 이번 그 기도를 위해서 제가 좀 음향효과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바닷가로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자세 편하게 하시고요. 네, 바다 소리 들으시면서 마음을 들으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도 아멘. 하느님,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가 평화 중에 기도하고 일하고 생활하면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청하신 영성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서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바닷소리, 냄새, 바람, 출렁이는 파도를 보시고 파도에 흔들리는 배를 느껴보십시오. 잠시 바다에서 배 안에서 머무시면서 바다를 느껴보십시오. 원하시면 바닷물에 손을 담가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차분히 바라보십시오. 그때 돌풍이 호수로 몰아칩니다. 파도가 거칠어지고 배에 물이 들어차 합니다. 배가 위태롭습니다. 모두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깨우며 스승님,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며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다의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이제 배는 어느덧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잠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마치고 기도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제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기도였지만 그래도 기도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또 주님을 찾은 순간 주님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평화의 은총을 구했는데 은총을 받았는지 이 기도를 뭐 기도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던 구절이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뭐 잠시 뭐 그려봐도 좋겠습니다. 예, 성찰하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아까 이렇게 뭐 음향 효과를 이용한 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기도할 때 오감을 사용하라 그래요. 뭐 청각, 시각, 뭐 촉각, 뭐 이렇게 후각 등등 미각 이런 걸 사용해서 기도를 하면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실 때 상상력을 이용하시면서 여러분의 내적인 감각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각을 뭐 바라보니까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듣고 그다음에 뭐 빵을 나누는 그런 때는 뭐 미각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냄새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촉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을 만져본, 아기 예수님을 만져본다든지 안아본다든지 그런 촉각들이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물을 한번 만져보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어떤 내적인 감각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음향과 효과가. 배멀미는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 어떠한 그 잡음이 없는 그냥 그 고요한 그러한 고요한 상태, 분쟁이 없는 표면적으로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삶의 폭풍우 중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잘못된 통치 체제 안에서 무슨 독재자 밑에서 모든 사람이 지지군이 살 수 있죠. 겉으로 보면 조용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참된 평화가 아니죠. 그런 세상이 주는 평화죠.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논쟁도 하시고 많은 사람이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잃지 않으시고 하실 일을 피하지 않으셨죠. 예, 그런 평화가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기도 실습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모님께서 걸으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모님께서 걸으신 길은 주님께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혼자만 걸으신 것이 아니죠. 성모님은 십자가 밑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으셔서 성모 승천을 통해서 하느님의 하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여정을 완성을 하게 되죠. 이 성모님의 그 여정은 나자렛에 서서 출발하죠. 그 나자렛이 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성모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것이 그 교회에서는 주님 탄생 예고라는 사건으로 기념하죠. 성모 영보 대축이라고 했었죠. 이날이 언제죠? 3월 25일이죠. 왜 3월 25일인지 아세요? 12월 25일부터 정확히 9개월 전, 그러니까 대략 임신 기간을 9개월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5일날 잉태하고 12월 25일날 출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출산한 것, 즉 성탄 장소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을 잉태한 곳은 나자렛이에요. 그래서 나자렛에서 이런 그 특별한 신앙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자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자렛 사람 예수 이전에 나자렛에 살던 소녀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면은 주님 탄생 예고 대성당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자렛에서 그 성모님께서 그 가브리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장소 위에 지어진 그 큰 성당이고요. 그 안에 그 주님 탄생 예고 제대가 있습니다. 좀 동굴 같은 것인데요. 그 자리에서 그 성모님과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보고 이제 보존하고 있는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 3세기경에 그 성모님에게 봉헌됐던 그 경당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주님 탄생 예고 제대를 만들고 이곳에서 말씀이 유기되셨다라고 라틴어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 탄생 예고 제대인데요. 즉 육화의 신비라고 그러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그런 신비를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죠. 성모님께서 받아들이기 쉬웠던 그러한 그 초대는 아니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 소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 말씀 대화 끝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주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주님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마리아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고요. 예수님을 출산하는 성탄의 기쁨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성장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또 보아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주님을 잃게 될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시어서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제자들도 돌보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 때 제자들과 함께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 다시 하늘을 올려줘서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모님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모님의 여정은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다. 달리 말하면 성모님과 함께 걸으면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천사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천사의 말이었는데요. 그것은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예요.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말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영광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죠. 그리고 이 피정은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여정은 육화의 과정이에요. 즉,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과정이죠. 우리는 완전히 그 말씀으로 그 된 사람 존재는 아니에요. 계속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그 어제 제가 우리 내면에 그 내면이 하나의 집과 같고 그 안에 다양한 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방은 하느님이 계시고 어떤 방은 아직 하느님이 안 계시는 방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하느님께서 온전히 내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즉, 그 육화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그 진흙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창조 때. 근데 어찌 보면 그 숨을 불어넣으신 숨이 우리 몸 전체를 다 채우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는 숨이 차 들어와서 살아 숨쉬지만 일부, 몸의 일부는 아직까지 흙처럼 좀 죽은 상태로 있다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 말씀으로 영으로 가득 차는 이제 그러한 영적 여정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방의 비유로 돌아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아직 그 가시지 못한 그런 곳을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죠. 제가 그 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이 현존하지 않는 내적인 장소에 혼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닫혀 있는 문들,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방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 여정은 정말 길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성장, 그리고 뭐 정신적인 성장도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장은 거의 끝이 없는 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 그 순간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달리 보면 되게 기쁘죠. 아, 내가 성장할 것이 아직 있다는 것이 큰 희망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여정은 정말 우리 삶의 끝나는 순간까지 결코 끝날 수 없는 것이고, 길고 힘든 여정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살과 피가 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과정이고요.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신 다음에 바로 시작된 그 성모님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벳 집으로 갔지요.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유다 산골 마을이니까 좀 이렇게 올라갔겠죠. 걸어서 힘들게 올라갔는데 서둘러서 갔다 그럽니다. 성모님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둘러서 엘리사벳 언니 집에 갔는데, 아까 그 여섯째 달, 그러니까 여섯째 달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누가복음에서. 그 여섯째 달이 뭐냐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 언니는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이제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겠죠. 제가 그 수련회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피정을 시작하는데 그때 한 노신부님께서 연세 많으신 신부님께서 피정 안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께서 재밌는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 루카복음 1장 56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분이 나오는 그 성경 복음 구절은 마니피카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성모님을 보고 그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죠. 그것에 화답해서 성모님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라고 응답을 하면서 성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딱한줄 나오는 게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이 성모님이 이석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석 달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두 분이 만났을 때그 짧은 그 인사를 주고받는 과정, 노래를 부르는 과정만 나오는데, 이석달 동안 뭐를 했을 것인가? 이집 식구가 누구누구였을까요? 엘리사벳하고 지카리아가 있었죠, 지카리아. 근데 지카리아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 벙어리였어요, 벙어리. 그때 지카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성전에서 만났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잘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일종의 하여간 그런 뭐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인 지카리아는 벙어리고, 그또 나이 많으신 엘리사벳 언니는 임신 6개월 넘어선 상태예요. 거의 이제 출산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처녀, 그 아기를 갓 잉태한 마리아가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와서 대접받고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마 성모, 그 처녀 마리아는, 그 아기를 가진 마리아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을 해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이 집에 머물면서 그 봉사를 했다 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구한 주님의 어머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성모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종으로서 인류를 섬겼다.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뭐 빨래하고 뭐지 같이 하는 거죠 뭐. 네, 안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수용을 하세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성모님은 높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몸을 낮춰야 되는 것 같아요. 밥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빨래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뭐 청소를 해도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거 관상할 때 맨날 이렇게 걸레질하는 바닥, 마룻바닥 같은 거 걸레질하는 성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런 낮춤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 루카복음 11장 11절, 아니 죄송합니다. 루카복음 14장 11절, 루카복음 1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을 낮추어서 봉사하는 삶이 정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러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봉사가 정말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하나 잘 보아야 될 것은 이 만남에서 그 하느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님이 얼마나 복되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얘기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귀한 존재가 자기를 찾아오게 해주신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도 이제 자기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이 기쁘다. 자기 비천한 이를 높이셨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함으로써 몸은 지상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 높은 곳에 닿는 것이죠. 이 찬양은 그 어떻게 하늘에 오르게 되실 성모님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교황님의 가르침이에요. 교황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성모님의 삶에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두 가지가 봉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다른 일을 섬기는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드러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높은 영광의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찬양하는 것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다리라고 비교했어요. 사다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찬양이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봉사에 이런 경우가 좀 있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다가 지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봉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너무 무리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그만두고 쉬는 게 좋죠. 그렇지만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죠. 이분이 봉사하면서 찬양의 삶을 같이 살았는지, 즉, 뭐 이것이 내 문제라면 내가 봉사와 더불어 찬양을 하면서 살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빠진 하느님 선물을 주신 하느님에 대한 기쁨이 빠진 봉사는 굉장히 건조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더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사와 그 봉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는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봉사하시면, 봉사를 생각하면, 아, 봉사할 기회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봉사의 기회는 늘 있어요. 제가 아주 작은 봉사지만 좀 되게 일상에서 볼수 있는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80대 그 노인이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노인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무거운 거 드는 거죠. 무거운 거 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카트라고 알아요? 카트라고 그래요? 카트. 이렇게 바퀴 달린 거. 바퀴 달린 그 작은 그 운반 도구를 사용하는 데 말이에요. 그걸 끌고 다니면은 쉬우니까.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제 할머니들이 카트 하나씩 끌고 다니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 이탈리아도 그래요. 이탈리아도 보면 하나씩 끌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카트를 끌고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대요. 근데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카트에 그 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요. 웬 90대 할머니가 그 화분을 샀어요. 화분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화초가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샀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놓고. 그때 이 80대 노인 할머니가 90대 노인 할머니에게 제가 이걸 가져다 드리겠다고 제 카트에 놓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할머니가 아뭐 죄송하다고 뭐 괜찮다고 그랬겠죠. 근데 결국은 그 청을 받아들이시고 카트에 그 화분을 얹어가지고 10분 동안 끌고 갔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또이 80대 노인도 너무 기뻤대요. 아, 이것이 바로 봉사의 기쁨이구나. 나도 이런 걸할 수가 있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찾으면 봉사할 수 있어요, 정말.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봉사할 기회가 정말로 없다고 생각되면 주님께 그 봉사의 은총을 청하세요. 봉사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해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봉사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주위에서 그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신자분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제들이 하는 봉사보다 더큰 봉사를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그 평신도였으면 저렇게 봉사를 할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봐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봉사 열심히 하시는 그런 신자들 보면 굉장히 큰 존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큰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지치지 않게 찬양을 함께 하면서 기쁘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두 가지는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제 그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할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알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느님을 찬양한 것은 그 보잘것없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한 거예요. 자기는 비천한 종이에요.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은 이런 나에게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줄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주셨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천함과 하느님의 권능을 이해하고 그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움직임은 우리 예수 회원들에게도 있는데요. 예수 회원들이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 일한다, 참여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도 어떤 기자가 당신 그 베르골리오 그 호르헤 베르골리오가 교황님 이름인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좀 고민하시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뭐 표현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죄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 회원들의 정체성인데 정말 이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당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찬양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그 감사를 어떻게 보면 깊여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느님한테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더 나아가서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분이 나를 배려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찬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선물만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선물에서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때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키울 때 우리가 그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성모님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잔치가 잘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술이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막 무르익고 있는데 술이 떨어지면은 이 흥이 가시죠. 뭐 한국 표현으로 파장한다고 하죠. 파장. 이제 끝난 거예요.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 문제를 발견한 분이 누구죠? 성모님이에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머니들은 이런 거 구석구석 살피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자의 특징이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여자하고, 여자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는 것 같은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잠을 누가 더 많이 잘까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을 내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누가 더 잠을 많이 잘까? 아니, 남자가요? 여자가 더 잠을 많이 자요. 여자가 좀 더 잠을 많이 자요. 통계를 내면은. 근데 여자가 왜 더 잠을 많이 잘까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잠을 더 많이 잔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근데 일을 똑같은 시간을 해도 여자가 더 잠을 많이 잘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비교하면은 개인 차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를 함께 하는 게 요즘에 무슨 표현을 쓰죠? 영어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인데 남자들은 멀티태스킹을 잘 못해요. 한 가지를 이렇게 쭉 하는데 여자들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보통.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여자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는 애도 돌봐야 되지, 밥도 해야 되지, 빨래 해놓고, 빨래 돌려놓고, 와서 밥하고, 뭐, 계속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일을 해도 그 노동 강도가 다른 거예요. 더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더 많이 잘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어제와 오늘의 얘기겠어요. 이게 인류 역사상 그렇게 쭉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 진화하면서 여자의 두뇌 구조가 약간 남자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멀티태스킹을 잘 하려면은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다리가 있거든요. 그게 잘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이게 더 잘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멀티태스킹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유전적인 영향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성이, 이러한 특성이 어떠한 중요한 그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성모님께서 그 잔치에서 부족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좀 거부하시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거부하시지만 성모님의 그 부탁을 받아들이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합니다. 즉 성모님께서 부족한 것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모님과 예수님이 어떤 환상적인 콤비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적을 하느님의 그 특별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 성경 끝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잔치에서 일어난 이런 이적을 보고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징이라는 말을 써요. 표징이란 말을 쓰는 것은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권능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표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이전에 제자들의 믿음 이전에 사실 성모님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모님은 그 이런 표징을 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적을 낳게 하고 그 이적이 제자들의 믿음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모님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모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그 믿음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뭐 그 우리 주위에서 잘 살펴보면, 내 신앙 역사를 살펴보면 나에게 그 믿음을 알려준, 나에게 성모님의 역할을 해준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분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그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얻지는 못하죠. 그래서 뭐 다 예가 있을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자가 단 두 분이었어요. 큰 외숙모와, 과부였던 큰 외숙모와 그의 아들 두 분만이 신자였는데, 지금은 외가 쪽은 다 신자가 됐어요. 거의 다 신자가 됐어요. 이제 그분이 있으니까, 그 한 분이 있으니까 신앙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서 부족함을 알아보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주님께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떤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가 그 신앙 여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경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어려운 시간에 성모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었던 순간, 그쵸? 십자가 밑에서 성모님께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잃은, 주님을 잃고 실망하는 제자들을 돌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지내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고 힘든 순간, 영적인 고독의 순간, 영적인 실망의 순간에 성모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시기를 잘 나갈 수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성모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성모님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루카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1장 19절에,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모님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얘기를 하죠. 뭐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신기한 얘기를 하고 동방박사도 오고 신기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하시죠. 이러한 깊은 어떠한 성찰과 숙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많은 제자들이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모님과 예수님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이 성모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은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죠. 끝까지 함께했고요.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어머니 인연이 여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모님의 아들, 성모님의 딸이 되는 순간이죠. 그것은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가 제가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순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쓰러지시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 이제 성모님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다른 한 장면은 조금 특별한 장면인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 우리 전통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인데 뭐냐면 성모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영신술에도 나오고 그 많은 그 국가에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죠. 성경마다 조금 복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런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모님께 처음 나타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 보라고 성인이 하시고 영신술에도 초대하기도 하죠.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뭐 가장 크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모님께서는 그 주님의 그 죽음의 고통을 바로 곁에서 보셨고 그 시신까지 끌어안으셨던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지만 부활의 영감도 제일 먼저 체험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하느님 나라를 초대하실 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나와 함께 그 고통과 영광을 같이 체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다 보면 고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 고통 얘기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을 그냥 원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난 아프고 싶어 막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왜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고 싶은가? 그것은 고통을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순환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절대로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먼저 생각해요. 사랑. 사랑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시고 또 그것이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제시하고 싶은 은총은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는 은총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각자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러한 은총을 자유롭게 만드셔가지고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것은 먼저 그 치유에 관해서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르코복음 7장 31절 37절 에파타 열려라 그래서 귀머거리를 치유하시는 장면 그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닫혀 있는 곳이 있다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좀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루카복음 23장 13절에서 49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구절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요. 예, 오늘은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루카복음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들었는데 요것이 이제 성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그 시간적인 순서가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침 안내와 그 강의를 영광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청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에 모으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인야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막시밀리아노 골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지막으로 분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원하지 않는 감정이나 생각이 여러분한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흐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분심이 오면 그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너무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건데, 지나가게 하는 방법은 기도 요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워서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잡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함으로써 내적 침묵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점에, 내가 정한 요점으로 돌아가서 그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계속 올 수가 있어요. 계속 오고 그것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주님 앞에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같이 보고, 그것 때문에 느끼는 나의 감정을 주님께 표현해야 돼요. 주님 귀에 닿게 해야 돼요. 주님 귀에 닿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반응을 기다려 보세요. 주님의 반응을 충분히 표현하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